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이어 오후에도 동해와 서해상의 해상 완충 구역 내에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경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사격과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 회의 포선과 해상 물기둥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한국과 북한 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북방한계선 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 아니며 영해 안으로의 낙탄은 없었던 것으로 한국 합참은 분석했습니다. 합참은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포사격은 앞서 오전 1시 20분경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포사격과 오전 2시 57분 북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40여 발의 포격이 있은 지 약 14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또 북한은 비슷한 시각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700km, 고도는 약 50km, 속도는 마하 6 정도인 것으로 탐지됐다고 한국 합참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무차별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물샐 틈 없는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개발,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 가운데 하나인 남부 헤르손주 주민들의 대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랏 쿠스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어제 볼로디미르 살도 헤르손주 군민합동행정위원장이 지원 요청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의 5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히는 등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지역에서 약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살도 위원장은 온라인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헤르손과 노바카우카 등 헤르손 지역 도시들이 매일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주민들을 러시아의 로스토프, 크라스노다르, 스타브로폴 그리고 크름반도 합병 지역으로 대피시키기로 했고 러시아가 대피한 주민들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까지 하르키우 지역 502개, 도네츠크 43개, 루안시크 7개의 정착촌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삼스 2기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도 수주 안에 레이더와 방공체계, 대공미사일 등을 각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나토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명령한다면 매우 중요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어제 쿠르드계 정치인 압둘 라티프 라시드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자원부 장관을 지낸 라시드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한 바함 살리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라시드 대통령은 선출 직후 곧바로 노동사회부 장관과 인권부 장관을 역임한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를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라크는 1년 넘게 지속되어온 국정 공백 상태를 종식했습니다. 이라크는 지난해 10월 총선을 실시했지만 내각 구성 문제를 놓고 반외세 성향인 알사이룬 정파와 친이란 정파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1년 가까이 새 내각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알사이룬을 이끌던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알사드르 지지자들과 친이란 정파 지지자들 간 유혈 충돌이 벌어져 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은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불안정을 목표로 한 실패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그동안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아미니의 죽음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서방 측의 음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포사격을 포함해 군용기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차별 심야 도발을 벌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노골화되는 전술 핵 위협에 대응해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을 동원해 한국, 일본과 실시한 연합훈련은 영내 안정 도전 세력에 대한 3국의 단합된 결의를 보여준 것이었다고 미 7함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최고는 14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포사격을 포함해 군용기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차별 심야 도발을 벌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엄중 경고하는 성명을 내고 9.19 군사 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북한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사격과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NLL 북방의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쪽이었습니다. 이 구역 내 해상사격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위반한 겁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 대한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전날인 13일 밤 10시 30분께부터 14일 새벽 0시 20분께까지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한국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군용기들은 특히 전술조치선 이남 서부 내륙 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 인근까지, 동부 내륙 지역에선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까지 접근했습니다. 서해 지역에서도 NLL 북방 12km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습니다. 이에 한국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북한 군용기가 서부와 동부 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에서 7km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이어 14일 오전 1시 49분께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700여 킬로미터, 고도는 50여 킬로미터,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고 세부 재원은 미한 정부 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미사일 도발 직후인 오전 2시 17분께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도발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습니다.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전선 적정에 의하면 13일 북한군 제5군단 전방 지역에서 한국군이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한국 군부가 전선 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에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한국 측이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도발을 감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호필 합참 작전부장입니다.
이번 북한의 동서해 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비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다.
한국 국방부는 또 북한의 이번 도발에 항의하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습니다.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군의 이번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남북 9.19 합의 위반이 맞다며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세가 따른다며 국민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에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가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껏 남북 간 맺어진 합의와 협약에 대해 한국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북한도 합의와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접촉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됐습니다. 합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이 이번엔 도발의 표적을 한국으로 삼았다며 한반도 위기 구조를 통해 한국 내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동력은 약화되고 그 정치적인 동력이 약화되면 결국 한미동맹 문제 또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라든가 그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다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국 내부에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갈등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을 북한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뒤집어 씌워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도발이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당장 9.19 합의를 파기하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한국 내부의 반응을 떠보려는 속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합의를 깨겠다라고 완전히 결정한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과감하게 깨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한국의 폭격훈련에 대한 대응 형식으로 동서해에서 완충지역을 일부러 이제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과격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한국의 반응을 보겠다라는 의도도 읽혀집니다.
한편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오전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을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포병 사격이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3국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미한이를 포함한 영내외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 시각으로 1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지난달 감행된 다른 발사들과 함께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관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군용기 10여 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한국에 대한 위협 비행에 나선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24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노골화되는 전술 핵 위협에 대응해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들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1년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입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4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론 미사일 발사만 13차례였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로 해외에서 자금과 물자 조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렌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 김만춘, 김성, 양대철, 김병찬, 김경학, 한권우, 김호규, 박동석, 박광훈 등입니다. 기관 가운데선 대량 살상무기 연구개발과 물자조달에 관여한 로켓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운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대외건설지도국사나 건설회사로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 등이 지정됐습니다. 또 선박과 광물, 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등에 대한 제재는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북한의 밀수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재 대상이 한국 측과의 금융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와 같이 제재에 대해서 공조를 맞춘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국이 이전과 다른 북한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제재의 어떤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과 개인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은 모두 미국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에 걸쳐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과 기관에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 제재 대상 지정을 중첩적으로 해나가 효과를 배가하고 대북 제재에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 시 사이버, 수출 통제, 해운 등 분야별로 취할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을 동원해 한국, 일본과 실시한 연합훈련은 영내 안정도전 세력에 대한 3국의 단합된 결의를 보여준다고 미 7함대가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랭포드 미 7함대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랭포드 대변인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3국 연합훈련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최근 미한일 3국 간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추측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집단적 네트워크는 해양 안보와 지역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훈련은 지역 안정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단합된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은 지난달 26일에서 29일 미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고 30일 미한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친 이후 일본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다음 날인 5일 동해로 전격 회항했습니다.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은 7일에 이어 8일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연합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8일 미국 핵 항공모함의 한반도 수역 재진입이 지역 정세에 큰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한이 해상연합훈련을 재개한 것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 허세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 7함대는 11일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지난 8일 양국 간 해역에서 일본과 한국 해군과 며칠간 실시한 양자와 삼자 작전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항모 강습단에 속하는 타이콘데르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과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함,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과 세종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카이함과 아시가라함 등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민간 항공과 해상 활동에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고 미국 항공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항공업체들과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는 사전 통보 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A는 1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 관련 정보 노트에서 지난 4일 일본 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FAA는 일본 당국은 화성 12형이 태평양에 낙하하기 전 자국 상공을 지남에 따라 비상경보를 발령했으며 일본 열차와 지하철이 한때 운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을 잇는 항공기 여러 편이 운항을 멈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영내 민간 항공과 해상활동에 지속적인 위험을 제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시험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FAA는 북한이 2022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증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장기간의 핵 외교 교착 상태 속에 계속 군사 역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2017년 이후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지금까지 4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으며 여기에는 단거리와 대륙간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은 물론 북한이 극초음속 역량을 갖췄다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 FAA는 이 가운데 일부는 북한 비행정보구역 경계 너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항공사들과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FAA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일부가 FIR 경계를 넘어 인접국 영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미국 민간항공업체들은 항공교통관제소 ATC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ATC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국제항공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안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1977년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항공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해당 기구에 사전 통보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카오는 그동안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가 국제 민간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제41차 총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폭격기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한국 방위와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폭격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안보 환경 대처에 대한 우리 군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12일 미국이 조만간 B-1B 폭격기를 괌으로 전진 배치할 계획이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운영 보안상의 이유로 향후 운영이나 병력 배치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전과 지원 능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준비태세와 전력태세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보실은 폭격기 태스크포스 활동은 일상적이며 어느 한 국가나 위협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략적 경쟁의 가속화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모집하는 동시에 치명성과 상호 운용성을 높이며 침략을 억제, 거부, 지배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며 다른 국가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보실은 태평양 공군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한국 방위와 연합 방위 태세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데 이어 최근엔 전술핵 미사일을 앞세운 실전훈련을 벌이는 등 대남 핵 위협 수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미국 전략자산으로 B-1B 랜서를 꼽고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기발한 방법을 통해 거액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유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3일 사이버 공간에서 거액을 탈취하는 북한의 역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라이브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의 적들이 자행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은 놀랍도록 혁신적이고 유능한 적국으로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발한 방식으로 해킹 공격해 거액의 자금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6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버거 부보좌관은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이 부분에 많은 주의를 집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미사일 프로그램과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더욱 부담스럽고 위험하며 어렵게 만드는 방안들을 알아보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나의 일과 국가안보회의의 역할은 정부 접근법이 하나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으로 알려진 6억 2,200만 달러 상당의 로닌 해킹 사건, 지난 2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에서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된 사건 모두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암호화폐 계좌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계좌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같은 달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과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합동 사이버주의보를 발표하고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라자루스, APT-38, 블루노로프 등 지능형 지속위협그룹 APT가 블록체인 기업들을 공략하며 암호화폐 탈취를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관여한 믹서업체 블렌더를 처음으로 제재 조치했습니다. 또 8월에는 암호화폐 돈세탁에 활용되는 믹서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돈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5일 북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불법 전수하는 데 협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럽인 2명을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지명수배 조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외무상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무장관과 회담하며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가 안보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아공 외무장관도 이 같은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 외무상이 13일 도쿄를 방문한 날레디 판도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무장관과 회담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비롯한 영내와 국제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회담에서 북한이 지난 10월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9월 말 이후 매우 짧은 기간에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 국가의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판도루 남아공 외무장관은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견해를 공유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판도루 장관은 11일 한국을 방문해 제1차 한 남아공 장관급 공동위에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고위급 교류, 경제와 통상, 과학기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자원협력 등 실질 협력 분야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판도루 장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9년 남아공은 핵무기 보유가 국제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6기의 핵무기를 폐기하며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을 비난했는데 한국과 일본 대표는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치 피필드 유엔 주재 호주 대사는 12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Australia condemn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ongoing development of its illegal
피필드 대사는 호주는 북한이 이번 주에도 실시한 일련의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말 것과 핵과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시작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선 연일 북한에 대한 각국의 규탄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크로아티아 등 유럽연합 국가들도 이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뮤리엘르 마찬드 유엔 주재 벨기에 대표부 참사관은 미사일 시험 발사 급증과 헌법 개정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flout the international rules as demonstrated by its upsurge in missile tests.
그러면서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추구를 목표로 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적 압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크로아티아 대표부의 블랑카 글라센하드 서기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pose a grave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undermine.
이어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확산 추구에 대응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글라센하드 서기관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이날 반박권을 사용해 자신들을 비난한 호주와 유럽 국가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호주 등이 북한의 이중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면서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와 한반도 일대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등을 비판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전날인 11일 회의에서도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군사활동을 겨냥하면서 자신들의 무기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For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United States must unconditionally root out military threat.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은 무기 증강과 핵 자산을 동원한 미한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한국의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 등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조건 없이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한국과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미한 연합 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란 점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mbined defense and deterrence posture, including the joint exercises, is a response.
북한은 지난 3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올해에만 40차례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쐈으며 7차 핵실험 준비도 하고 있고 핵무기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선제적 핵 공격 가능성을 위협하는 등 공개적으로 핵 야욕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연합훈련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와 억지 태세는 이 같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러한 방어적 조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일본은 언제나 헌법에 명시된 방위 지향 정책의 기본 원칙을 고수해왔다며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이를 바꾸지 않았고 군사 지출에서도 투명성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해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한국대한적십자사의 코로나 지원 제안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진 국제적십자연맹 IFRC가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IFRC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IFRC는 조선 적십자가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필요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다며 IFRC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코로나 관련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FRC는 지원 증대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십자 파트너, 기부자와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의 코로나 지원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IFRC는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선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지원해 왔으며 현장에서 적십자 동료들과 소통을 유지하고 상황을 면밀히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 조선 적십자사의 역할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과 재난 대비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확실히 주지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IFRC를 통한 대한적십자사의 코로나 방역 지원 제안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완곡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12일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신 회장은 북한의 코로나 발열 환자가 많을 때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IFRC를 통해 보냈다며 북한으로부터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가장 싫어한다며 북한의 이런 태도를 고려해 공문을 대한적십자사 명의가 아닌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IFRC는 코로나 사태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미 취약한 주민들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식량, 깨끗한 물, 주거지와 같은 기본적인 물품들에 대한 접근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주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북한 정부가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미사일 실험에 나서는 데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들과 관계없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IFRC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북한의 장기화된 인도주의적 위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잊혀진 것 중 하나라면서 IFRC의 임무는 각국의 지원을 지원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최대한 채워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기아 상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는 국제 민간단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영양부족 인구 비율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기아 상태가 세계 121개국 가운데 24번째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의 인도주의 단체 컨선월드와이드와 독일의 세계 기아 원조가 13일 공동 발표한 2022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 지수는 100점 만점에 24.9점으로 추산됐습니다. 세계 기아 지수는 각국의 전체 인구의 영양 부족 비율과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저체중과 발육부진 비율 등을 종합해 1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50점 이상은 극히 위험, 35점에서 49.9점 사이에는 위험, 20점에서 34.9점은 심각, 10점에서 19.9점 사이는 보통, 또 10점 미만은 낮음 등 5단계로 분류됩니다. 북한인 이번 보고서에서 기아 상황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44개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은 45.1점으로 위험에 속한 예멘이었습니다. 올해 극히 위험으로 분류된 곳은 단 한 나라도 없었으며 예멘처럼 위험으로 분류된 국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마다가스카르, 콩고공화국, 차드 등 9곳입니다. 아울러 북한과 같이 기아 수준이 심각한 나라는 앙골라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디아 등 35개 나라였습니다. 지난 2000년 39.5점까지 올라갔던 북한의 기아 지수는 2007년 29.6점, 2014년 27.5점 등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는 전체 주민의 41.6%를 차지해 161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 부족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52.2%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었고 마다가스카르와 아이티가 각각 48.5%와 47.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북한 내 5세 미만 어린이 중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부진 비율은 5명 가운데 1명 수준인 19.1%로 추산했습니다. 같은 기간 저체중 아동 비율은 2.5%,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분쟁과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 결과가 위기를 재앙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억 2,800만 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 10여 년간 기아에 맞서온 국제사회의 노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최소 46개 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기아 근절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 캠페인의 성공이 어려워졌다며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과 미국 등 자유세계에 정착하는 탈북민 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해외 파견 인력의 탈북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현상에는 코로나와 대북 제재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리국 경제가 악화돼 외화벌이의 중압감을 느끼고 유튜브 시청 등으로 자유를 동경하게 된 젊은 층의 탈북이 늘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해오고 있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최근 특별한 이유로 제3국을 다녀왔습니다. 제3국에 파견된 북한 주요 기관 관계자로부터 망명 지원 요청을 받고 구출을 위해 떠난 겁니다. 다행히 이 관계자를 안전한 이웃나라로 이동시켰고 바로 한국 기관이 개입해 일사천리로 이 관계자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김 목사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탈북민들의 구출 요청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해외 파견 북한 관계자들로부터 탈북 지원 요청을 종종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 내부에 있는 그 이제 탈북민들은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중국의 제로 정책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꾸준히 연락은 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북을 지금도 감행하는 사람들은 해외 송출 인력이다 이거죠. 방성이라고죠, 북한은.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고 균열이 가고 그러면서.
한국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현 목사 역시 지난 1, 2년간 해외 파견 인력, 특히 IT 분야 관계자들의 탈출 지원 요청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있죠. 저도 연락 오고 뭐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파견돼서 나왔던 사람들 보통 1년에서 2년 근무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3년, 길게는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길어지니까 이제 그분들은 어느 정도 대부분 이제 IT 관련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또 북한 상황을 정확히 아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많이 오죠.
교회가 최근 북한 인력이 파견된 5개국 내 북한인 혹은 탈북지원단체 등과 소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 해외 파견 인력의 망명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초여름엔 A국에 체류 중이던 북한 남성 6명이 동시에 한국에 도착했으며 올해 초엔 B국에서 장기간 활동하던 중경급 관리가 C국을 경유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또 북한과 멀리 떨어진 D국을 비롯해 지난 여름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내 북한 식당 관계자 5명이 한국에 망명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한국 통일부가 발표한 탈북민 입국 현황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에게 올해 3분기 탈북민 입국 인원은 남성 14명, 여성 9명 등 23명이며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총 입국자는 남성 17명을 포함해 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들의 경유국과 망명 경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BOA에 남성은 대부분 파견 인력으로 보면 틀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은 지난 2019년까지 70%에서 80% 이상이 여성이었지만 지난해엔 남성 40명, 여성 23명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남녀 비율이 역전됐습니다. BOA가 한국 입국을 직접 확인한 3명을 포함해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적어도 15명의 해외 파견 인력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9년 탈출에 한국에 정착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13일 BOA에 북한 해외 파견 인력의 꾸준한 한국 입국 소식을 듣고 있다며 세 가지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문제의 연로, 자유에 대한 동경,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코로나 여파 등에 따른 경제적 압박으로 탈출을 결심한다는 설명입니다.
돈을 좀 보러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돈을 이때껏 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2017년, 18년부터 제재가 진짜 그 전방위적이고 초강도적인 제재가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못했거든요. 그 제재 때문에. 거기다 또 코로나 위기로 해가지고 또 이 그러니까 북한하고 서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또 뭐 좀 해야 되겠는데 또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돈 아예 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까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가 이제 들어간다고 해도 뭐 특별하게 돈을 좀 벌게 주고 들어갔어야 그래도 살만하게 이제 몇 년을 버티겠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류 전 대사 대리는 외교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양 시민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선 상부에 뇌물을 바치고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빚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체류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당의 다양한 상납금마저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중압감이 커졌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해외 북한 식당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북한 해외 파견 인력의 탈북을 돕는 무궁화 구조대를 만들어 활동 중인 허강일 씨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또 이제 말하자면 북한 이런 해 파견 일꾼들한테 악재가 겹쳤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세계 경제가 좀 안 돼서 돈 벌기도 힘든데 환경은 한심 이렇게 환경은 나빠지고 있는데 북한 독재자는 그런 것도 상관없이 무턱대고 돈만 내라고 깡짜를 부리지, 예, 독재 부리잖아요. 예. 그리고 세부 부담을 많이 시키지.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도 못 가고 소신거리도 못 하고 돈도 못 붙이고 하면 그런 걸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나니까 이런 게 과연 나라냐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들었나 봐요, 그 친구들이.
허 씨는 최근 자신이 탈북을 지원한 북한 관계자들은 교과서에서 악독한 지주놈들이 머슴의 것을 수탈하는 것에 대해 계급투쟁을 해야 한다고 세뇌받았는데 김정은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 30대 청년들의 망명 시도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20대, 30대가 많이 이제 사고가 많이 변했다고 봐요. 요즘은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다 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북한 정권에서 이제 자기 청춘을 이제 희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고가 이제 크게 자랐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다 나와서 인터넷을 보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속고 살았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가족 때문에 마음이 이제 바뀌지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대담하게 내가 이런 독재 국가에 들어가서 살아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북한 친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독재 국가에서는 내 일생을 바칠 수가 없다는 사고가 L초짜리에 올라가 있어요.
실제로 BOA가 올해 해외 파견 중 탈출에 성공한 뒤 접촉한 3명은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K씨는 유튜브 시청을 하며 생각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북한 청년 3명 중 2명은 지난 여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원 목사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해외 파견 관계자들이 보내오는 문자를 읽으면 이들의 사고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 목사가 BOA에 제공한 문자를 보면 북한 파견 관계자는 해외에 나와서 6.25 전쟁이 남침으로 발발한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북한의 그 많은 전쟁 참가자들이 한 번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자신들에 대한 사상 교양이 부쩍 더 강화됐다며 상부로부터 중국 영화 등 목념 마크가 찍혀있는 영화마저 다 삭제하고 김일성의 위대성 자료를 정기적으로 열람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3국내 한 소식통은 IT 분야 관계자들의 탈북이 늘면서 작업 시 카메라를 반드시 켜도록 하는 등 감시 조치가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조국을 위해 해외에서 열심히 외화벌이 하면 정부가 더 많이 배려해야 하는데 김정은 정권은 혜택은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감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외 파견 인력의 탈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전 세계 에너지 동향과 공급 상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10월 14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국제연맹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국제연맹은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초기에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과 중립국을 포함해 42개 나라가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1926년부터 전쟁에서 패한 국가들도 가입이 허용되자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 세계 평화를 수호한다는 데 합의합니다. 독일은 그러나 엄청난 금액의 전쟁 배상금 지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자 결국 1933년 10월 14일 국제연맹 탈퇴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이후 군사와 무기 증강의 주력,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독일의 군사 침략에 국제연맹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해체됐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연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1977년 10월 14일 크리스마스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른 미국 가수 빙 크로스비가 7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골프를 무척 좋아했던 빙 크로스비는 1977년 10월 14일 스페인에서 골프를 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방송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이기도 한 빙 크로스비는 1903년 5월 3일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7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크로스비는 1930년대 중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10대 배우 중 한 명이었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40년대는 빙 크로스비에게는 생애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전선에 나가 있는 미군 장병들에게는 빙 크로스비가 사기를 올려주는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특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음반이 발매되자 즉각 인기 순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2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철이 다가오면 재발매를 했고 몇 차례 더 녹음해가면서 계속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각 분야의 세계 진기록을 수록하는 기네스북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들어간 음반은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이 팔렸고 싱글 음반으로는 5천만 장 이상이 팔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빙 크로스비는 일생 동안 무려 2,000곡에 가까운 노래를 녹음했고 싱글 히트곡으로 꼽히는 것만 해도 300곡이 넘습니다. 이렇게 가수로 또 배우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빙 크로스비는 하지만 1977년 10월 14일 7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